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 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함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 수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병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14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드시고 또 이끄시고 바꾸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절망이 끝나고 마음의 소망으로,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그 마음에 채워져 있는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려고 크고 작은 문제나 어려움이나 형편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형편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 거죠.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일어나질 수 없는데요. 때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도 이야기하십니다. 때론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에 두 마리인데 두 아사리온이면 네 마리여야 되는데 한 마리 더 물어도 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 때로는 그 사과 과수원에 그 새들이 와서 사과를 막 쪼아 먹으니까 그물망을 다 이렇게 씌워놨는데 그걸 모르고 날아와서 그 그물망에 딱 걸려있는 그 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 그물망에 걸리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앞에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이 형편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고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그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복되고 귀한 삶이 되어집니다만은 하나님으로 받지 못할 때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또 그 원망이 누구 때문이야? 사람에게 돌리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에 불신이 그리고 원망이 그리고 강팍한 마음이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마음에 인정이 되든 안 되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만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될 때는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고 원망이 일어나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막 혼돈스럽고 답답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인정하게 되고 그 일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커져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일들을 또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경험해 가면서 내 마음 안에 감각이 한 영적인 감각들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마음의 세계가 더 깊어져 가게 되고 성경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만은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형편을 만나도 마음이 자유로운 것이고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 억울한 말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들기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가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지니까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키는 조그만한데 머리는 이렇게 큰 사람이 있다. 어떤 아이는 아직 어린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이고야 애가 애어른이 됐구나. 어떤 아이는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어려서부터 살아오는 동안 철이 깊이 들어서 참 아이가 생각이 깊구나. 그리고 마음이 참 예쁘구나.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었는데 어린아이 같고 어떻게 저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린아이 같을까? 생각이 저렇게도 없을까? 남의 마음을 저렇게도 헤아릴 줄 모를까? 그래서 때로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 정신연령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정신연령은 유치원생 같아. 아, 저 사람은 정신연령이 중학생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되지요. 이게 마음의 세계란 말입니다. 몸만 자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라야 하는 것이고,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고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봉사를 해도 또 어떤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일만, 일한 것만 남아있고 어려움 당한 것만 남아있고 수고한 것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수고는 했는데 열심히 일은 했는데 그 속에서 얻어진, 거기서 만난 하나님의 세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크기보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수고한 거, 내가 잘한 거, 내 노력한 그거,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크면,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크면,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주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을 그때,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서 호숫가에 나와서 힘없이 그물을 덕덕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두 배가 있는데 한 배에 오르시니 비어있는 배,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배가 있는데 어느 배에 타셨느냐? 실패한 베드로 배, 얻은 것이 없는 빈 그물 빈 배, 그리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것이 다 비어졌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지만,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다 가지고 해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좀 띄워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어 오면서 베드로는 말씀에 이끌려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따르던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3년 반이라는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그랬던 베드로,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숱한 말씀을 들었고 숱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숱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맛보았고,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정말 주님을 위할 수 없는, 내가 주님을 위한다는 게 사단이구나, 내가 주님을 위한다는 게 정말 거짓된 것이구나,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베드로는 대화가 안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고 떠나지 않겠나이다.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고 떠나지는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고 떠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오름, 베드로는 자신의 결백, 그는 자신의 오름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겨먹고 있죠. 예수님을 이겨먹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겨먹으면, 주님을 이겨먹으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를 이겨먹어버린다면 여러분은 불행하겠지요. 왜냐?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제어해주고 나를 인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겨먹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면 철저하게 베드로는 자신을 옳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자,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자신이 자신을 믿는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는데 과연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베드로를 깨우쳐주잖아요. 닭 울음소리가,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숱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 주님을 위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사람, 주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배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베드로는 자기를 믿는 마음, 곧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은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마디의 말씀도 그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요? 그 수많은 주님의 능력을 봤는데 왜 그런 능력 대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을까요?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버려지지 않으니까 그는 여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속하여지고 주님에게 이끌려지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에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말씀도 없습니다. 주님도 없습니다. 자기 오름만 가득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동안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마음이라는 게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베드로의 밑바탕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30년, 이제 40년에 접어드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 세월을 보내면 반평생을 보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단 한마디도 내 마음에 착상이 돼 있지 않을까?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내 속에 육신에 올라오는 생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까? 왜 아직도 육신의 삶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육신을 추구하며 사는 그 삶을 남겨두고 살아갈까? 그러면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기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비로소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자신이 부인되어지면서 예수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의 기능도 없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 살면서 이런 하나님으로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기능이 없이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그 마음을 두들겨 보면 자기 마음밖에 없고 그 마음을 두들겨 보면 주님도 없고 그 마음을 두들겨 보면 약속도 없고 믿음도 없고 자기 얼음만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를 보면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굳건히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오래전 지금은 그 기계를 뭐 그거 필요가 없어졌죠. 유아 보호실에 비디오를 아이들에게 틀어줄 때 비디오 그 기계에 틀어주는 기계가 플레이어 기계가 비싼 것도 있지만 유아보호실에는 작은 것만 있어도 되니까 플레이 기능만 있어도 되니까 조그마한 플레이 기능만 갖춰진 그 비디오 플레이어를 사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꽂아서 아이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비디오 플레이어 기계에는 녹화 기능이 없어요. 야, 오늘 저녁에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TV에 아, 이건 참 교육적이야. 이건 아이들이 볼만한 프로야. 야, 이건 좀 녹화를 해놨다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게 녹화 기능이 없으니까 녹화를 해놓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세월은 오래됐지만 마음의 기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마음의 세계도 모르고 마음의 흐름이 없이 마음이 끊어진 채 자기 마음만 믿고 자기 옳은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간섭이라도 받으면, 인정이라도 해주지 않으면 마음에서 강팍한 마음이 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을 믿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굴복하고 싶어도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이고야, 내가 마음이 높구나,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고장난 저울은 물건을 올려놨다가 바늘이 떡 올라갔는데 물건을 내려놨는데도 여전히 바늘이 올라갔다가 내려오질 않는 그 저울은 고장난 저울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저울이 고장난 저울이에요. 올라가면 한번 내려올 줄도 모르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일부러 겸손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육이에요. 예? 일부러 겸손한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일부러 겸손한 것도 육이라니까요. 내가 교만해지는 그 마음도 내가 낮출 수가 없고 스스로 생각 하나를 제어할 힘이 없고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형편을 만나고 거기에 처한들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형편을 주셨구나. 저 사람 아니구나. 하나님 이런 말도 듣게 하시네. 하나님 이런 무시를 당케 하시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셨네.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으로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제가 사역을 실패를 하고 형제로 지내게 됐는데 이곳 지금 이 멋진 예배당 공사가 한참일 때 저에게 전에 있던 목사님이 형제자매들 마음을 얻어야 될 사람이 형제자매들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 자네가 허리가 안 좋다는데 허리가 안 좋으면 저기 저 쓰레기 더미에 가서 쓰레기 정리라도 하면 형제자매들 마음이라도 얻을 텐데 그렇게 사느냐. 그 마음 안 바꾸면 내가 더 이상 교회 안에 자리를 둘 수 없다. 야, 이 염동설 안에 길가에 나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오는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쿵 하고 내려가는 것 같더라.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쓰레기더미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 두신 거지? 아, 저 쓰레기 더미 가운데 나를 두신 거네.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면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곳에 두셨다면 저곳에 기꺼이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곳에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지 모르지만 무시할지 모르지만 전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데 내가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업복을 갈아입고 쓰레기 더미에 내려가서 여기 황행제님 그다란 내가 들어가도 두 사람은 들어갈 만한 포대를 주더라고. 그 포대에 쓰레기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그 쓰레기 더미를 속에 파묻혀서 그래 내가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이 쓰레기가 바로 나 자신인데 너나 이 쓰레기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 쓰레기 같은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를 주장할 게 있어? 너를 높이고 세울 게 있어? 아무것도 없더라고. 형제자매들을 대하는데 내 마음이 쓰레기 가운 쓰레기라는 내가 바로 이 쓰레기구나. 이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로구나. 그게 마음에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니까 제 마음에서 형제자매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 있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으면 여기서 이끌어내실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레기 더미에 두셨다면 거기서 언젠가 이끌어내실 분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쓰레기 더미에 있는 것 같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중학교 들어가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니 아들 학교 가는 문제를 의논하러 왔어요. 대덕 중학교를 보내려고 한대요. 아니 형제님 제가 알기로 형제님 부부도 음악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는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아, 그 아이 음악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도 좋아해서 공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야기 끝에 그 아이의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지휘자래요. 작곡하고 지휘를 하고 싶다. 아니 그 아이 꿈이 그러면 음악학교를 보내야지. 아이 뭐 물질도 여유도 없고 형편이 그래서요. 그러면 아이 좀 데려와 보라고 그랬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야, 이 아이 정말 천진난만 순수. 너무너무 예쁘더라. 야, 그래 반갑다. 너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는구나. 너 꿈이 뭐야? 음악가요. 야, 서스럼 없이 있잖아요. 응? 바로 음악가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 음악가 돼서 뭐 하려고? 작곡하고요, 지휘하고요. 아버지가 음악에 대해서 아니까, 아, 지휘자 너무 힘든데. 지휘자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이 아버지가 먼저 대려 겁을 먹고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야, 너 언제 그 꿈을 가졌어? 오래전에요. 이야, 좋다. 너 세계 최고의 지휘자 되라. 보리스 아발련 선생님처럼.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어. 성경에 요셉이 있는데. 성경에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줬어. 총리가 될 거라는 꿈을 줬거든. 근데 꿈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또 이야기했다가 막 미움을 사고 그러다가 결국 종으로 팔리게 된 거야. 과정을 보면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꿈은 멀어진 것 같았는데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단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네 마음에 그 꿈을 펼치고 살아라. 아니 이런 음악가를 꿈꾸고 있는 아이를 왜 음악학교를 안 보내고 공부를 시킬라 그래요? 너 음악학교 가? 예. 그러면서 아빠를 보고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린아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데 그 아빠가 축구를 하다가 허리 좀 다쳤나 봐요. 꺼부정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아니 아빠는 그 축구 좋아하는 축구 몸 다쳐도 또 축구하고 하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건 왜 못하게 하죠? 웃고 가시더라고.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나를 신뢰하는 마음 하나가 버려지지 않으니까 한마디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나를 믿는 그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숱한 역사와 무수한 주님의 능력의 세계를 맛보고 경험했는데도 그 주님이 마음에 자리 잡을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 마음 중심에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빼내시고 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베드로가 자신을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무슨 사도예요? 내가 무슨 제자예요? 내가 무슨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해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왜 주님의 세가가 형성이 안 되는지 아시겠죠? 한마디의 말씀도 여러분 마음을 주장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나를 불신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 버리지 않고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여러분 마음에 거하실 수 없고 주님은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었고 주님은 여러분 마음에 역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믿는 마음 버리십시오. 이제 나를 기대하는 그 마음 버리십시오. 나를 신뢰하는 마음 버리십시오. 이제 나를 불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솔직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솔직한 이야기. 여러분을 신뢰할 조건이 뭐 있다고요? 좀 솔직히 봅시다. 여러분을 신뢰할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믿을 만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조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잖아요. 흙이잖아요. 흙. 맞아요? 한 줌의 흙 덩어리 맞죠? 흙에 그 원소하고 우리 몸의 원소하고 똑같은 성분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흙에서 왔으니까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요? 아니 어디로 가기는요? 예? 대덕으로 가는 게 아니고 흙으로 가잖아요. 왜요? 성경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이 새삼스럽게 왜 그 얘기를 하지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은 망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흙을 흙으로 여기지 않고 보석으로 여기고 살지요. 흙을 흙으로 여기지 않고 다이아몬드처럼 여기고 살지요. 흙을 흙으로 여기지 않고 아니 흙 따듬는 사람이 있습니까? 흙이야 도자기 굽대 따듬지. 흙을 다듬어 봐야 흙이고 흙을 그냥 둬도 흙이고 흙은 사람이 밟고 사는 겁니다. 흙은 반응이 없어요. 누가 와서 오줌을 싸도 누가 와서 똥을 넣어도 흙이 손이 있어가지고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서 이놈 자식아 그 더러운 똥을 왜 여기다 놓고 있어? 다른 땅으로 가지 이 고귀한 땅에. 그 땅이 그럽니까? 땅은 똑같은 땅이에요. 우리가 볼 때 황토 야 저 흙 참 좋다. 예, 제가 러시아 바로니시라는 그 도시를 갔더니 외곽으로 가보니까 흙이죠. 흙이 황토흙이 아니고 까만 흙. 예? 무슨 흙요? 까맣더라니까요. 온 세상이 까매요. 그냥 들판이 까매요. 거기는요, 너무너무 기름져가지고 그냥 심으면 저절로 그냥 열매가 너무 잘 된대요. 그래도 흙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자신이 흙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진다면 무엇이든 용납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이끌려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속아서 흙이라는 거기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흙은 꽃을 피우죠. 열매를 맺죠. 예쁜 꽃을 피우고 자랑하지도 않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도요. 자신을 높이지도 않아요. 그게 흙이에요. 제가 어제 솔밭에 다녀왔어요. 솔밭에 모래와 자갈을 쫙 깔아놓으니까 거의 뭐 수평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제 아내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손자가 있잖아요. 제가 식구가 늘어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너 바람 좀 한번 쐬거라 하고 이제 데리고 갔다가 가고 오고 하는데 도로가에 코스모스가 피어. 코스모스 한들한들 예쁘게 피었는데, 야, 저 코스모스 사진 한 컷 찍고 가면 좋겠다 싶은데, 코스모스 무상한 밭이 됐으면 좀 찍겠는데, 그냥 듬성듬성 나 있으니까 꽃이 예쁘긴 하다만은 찍을 만한 장소가 안 돼서 그냥 왔습니다만은, 흙은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도 자랑 안 해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도 자신을 높이거나 내세우지 않는 게 흙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좀 속이 시끄럽죠? 그러면 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좀 복잡해지죠? 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좀 답답하죠? 흙에서 떠났어요. 이미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해요. 답답해해요. 괴로워해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형편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고통스럽다고 해요. 저는 다시 물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은 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통은 그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너희가 나를 버린 것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여기 나오잖아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편 때문에 아니에요. 돈 때문에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했어요. 그 고통을 여러분들은 감각을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뭘 감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재치를 따라, 자신의 순발력을 따라, 자신의 옳은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망하는 거예요. 저주예요. 고통뿐이에요. 남편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니까 남편하고 맨날 짓듣고 싸우잖아요. 자식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 대상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잖아요. 해결 안 되잖아요. 고통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린 것, 네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남편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품게 되면 고통은 끝이 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가로너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 가로너였을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더냐, 괴롭히지 마라 하지 않더냐, 우리를 관여하지 말라 하지 않더냐, 왜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낫겠노라, 종살이가 좋다고 하네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죄짓고 어둠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살아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비정상입니다. 어떤 자매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데,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내 앞길을 가로막았잖아요. 브레이크를 잡았잖아요. 못 달려가게. 야,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해야지. 내가 저 목사님 밑에 있을 수 있겠나?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부부가 살다 보면 다툴 때도 있고 뜻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다. 때로는 자식 문제나 어떤 걸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막 심한 다툼도 할 때가 있다. 근데 싸울 때마다 너 같은 인간하고 못 살겠다, 이러면 집구석 나가야 되겠다, 이혼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을 간섭한 이야기를 못 듣고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 이건 정상이 아닌데요. 이건 정상이 아닌데요.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죠. 내가 교회와 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저주죠.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기능이 없이 이만한 이야기 한마디도 받아들이거나 용납하거나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기능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거는 베드로처럼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끝내고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다시 종살이 하는 게 좋대요.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대요.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430년 종살이하는 그 세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는데 지금 홍해라는 바다 앞에 놓였을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애굽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애굽을 끝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종도 약속도 소망도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세우셨고 흑암이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과 바로의 군대 사이를 딱 차단시켜 놓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원망하고 대적하고 있는 걸 봅니다. 낮에는 불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짓밟고 무시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앉아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했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지팡이를 바다를 내려쳤을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바로의 군대가 특별병과 600승과 함께 그 바다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중간쯤에 이제 물이 턱 합쳐지면서 그들은 시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이 끝났다. 애굽 사람들이 시체로 변했다. 애굽이 끝이 났고 너희가 돌아갈 애굽은 이제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굽에 미련을 두지 말고 애굽에 기대를 두지 말고 가나안의 약속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만 그리고 홍해를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아직도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는 믿음이 없었고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전에 그 일을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애굽을 다 무너뜨리고 비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애굽은 바로 세상을 의미하고 애굽은 바로 나라는 육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세력을 다 멸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의 애굽이 끝이 난 사람들은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장 30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을 일반 교회 목사님을 이번 주에 저번 주에 뵀습니다. 그분이 회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일서 반드시 요한일서 9절 매이게 되겠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7절에 이미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그런데 낱낱이 우리 죄를 고하여야만 자백을 해야만 죄가 사해진다. 그 문자에 매여버리는 겁니다. 관념에 딱 갇혀가지고요.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게 큰 것이 아니고 이걸 자백해야 된다는 이게 더 큰 겁니다. 근데 언제 성경에 누가 낱낱이 죄 자기 지은 죄를 자백해가지고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밤이 맞도록 침상이 뜨도록 눈물이 요에 젖도록 그렇게 밤을 세워 통에 자복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편 6편에 수많은 머리털보다 더 많은 대적을 인하여 그렇게 기도했지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음이 근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얼마나 죄를 자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열 가지인데 한두 가지는 자백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죄를 어떻게 자백합니까? 그게 관념에 갇혀버려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십장 앞에 나아가면 이미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인데 아멘. 이사야 44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너무 놀랍죠 그죠? 예, 2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돌이키면 됩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 끝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고 담당하셨고 끝을 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아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아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아멘.
네, 주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생각이나 판단 믿지 말고 이제 여러분 자신을 불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믿을 만한 조건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에 소망을 갖듯이 베드로의 마음에 자신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버려지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에게 이끌려 살아가게 되듯이 이제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 자신을 믿는 마음 버리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 광야 사막에서도 발이 부르트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배불리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